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한번 기도하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요긴한 방식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기록하여 전달한 이 귀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올바로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녹아든 말씀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말씀이 체화되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성경 읽기 학교 특강 주제는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오늘날 이제 성경이 계속 연구되고 또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기록들, 유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성경의 역사성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다른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높아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이 자꾸 이렇게 해부되고 성경 말씀 자체가 평가절하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간이 똑똑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떤 상황과 문맥과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가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연구하고 밝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삼위일체 위격들 사이의 관계와 의사소통 방식이 성경 자체의 성격을 규정한다라고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추적해 들어가면 구원형에, 그 본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삼위 하나님, 그 세 위격들 관계 안에서의 의사소통,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원형이다.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그냥 인간 수준에서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시면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말씀하심의 방식,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의 원리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중립적인 해석은 고사하고 우상숭배적 인간 중심의 해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드러내는 이런 일에 우리가 실패하면 성경 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질 못해요. 이 말은 뭐 국어를 몰라서 못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 선생님들이 그리고 뭐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학생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해독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책을 던져줬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정보로는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책의 수준, 조금 수준 높은 정도의 어떤 책, 이런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포괄해서 온 인류가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죄는 우상숭배의 죄라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죄거든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나는 뭐 무종교인데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그분을 두지 않고 우상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똑같이 우상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들이나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뭐 스타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성격,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피조성의 특성을 제대로 된 일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머리가 나빠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왜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모종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미스프린트가 한 두세 군데 나왔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컨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우로 이렇게 을인데 잘못됐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바꾸게 되느냐? 우상의 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자기가 읽고 싶은 거, 자신에게 와닿는 거, 자신이 갖고 있는 어긋난 신학적 경향성,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읽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이 참 하나님과 매우 흡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도 바른 해석과 같은 아주 비슷한 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모조품, 다른 우상을 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이런 삶의 에너지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3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 전쟁,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 할수 있겠고, 사실 전체가 다이 내용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6장부터 20장까지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가능한 시험들, 유혹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것이 은유와 상징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과 그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든지 하여튼 이 둘 중에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대적으로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하수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대상들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린 분이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요한계시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상당히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지만 사탄의 분신인 짐승, 이 짐승은 사탄의 분신이거든요. 이 짐승은 악의 전사로서 결국 거룩한 전사인 그리스도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성령의 모방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해가지고 각종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사탄이 하나님을 아주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가장 우상숭배적인 특성을 갖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에게 온 분들이 시편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전에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하여튼 뭐 곡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르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아, 지금 저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자기 감정을 숭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분을 정말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자신의 그 영적 정서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것이 결국은 목적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고 또 제가 청년부 때 함께했던 한 형제가 미국의 버클리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아주 유명한 가수들 이렇게 레코드 취입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분들 복음성가 가수들 그분들의 밑바닥을 보면서 혀를 내둘러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마치고 대화하는 거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저렇게 막 찬양하고 높인다고 하는 저 사람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삶이 헤이되어져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 해석의 목표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잘 이해도 하고 신학도 이해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정말로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분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의 목표가 무엇이냐? 성경의 정보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5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는 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는 성경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경외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와 똑같은 어떤 존재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주시고 또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여기서는 안 돼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그들과 소통한다라고 해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을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한다는 이 사실 자체를 착각해서 우리와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 해석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의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뭔지 아시죠?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인간의 깨달음 정도로 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내용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다 내팽개쳐버려요.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문서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그러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되시다는 게 아니라 마가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실제성을 다 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두 번째는 상대주의인데 오늘날 이 상대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냥 한 사람의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평주의가 뭡니까? 모든 기적의 가능성을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들어와가지고 성경은 다 해부되어져 버렸습니다. 비평적 각주라고 하는 것을 달아가지고 이 내용은 저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고 짜짓기 되어 있고 원복음의 문서를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 덧붙여서 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 자체를 다 인간의 어떤 조작된 인간의 어떤 저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주의죠. 하나님 그분을 배제한 모든 일들을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 7번에 성경 해석의 기초는 성경 자체에 두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고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고대 근동 문서들 또 유적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의 역사성이 변증이 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성경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바로 그런 역사 유물 또 다른 어떤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 여기에 계속 무게를 두다 보니 성경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니까 성경만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열심히 있는 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은 성경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모든 가치 판단에, 모든 권위에 절대적 주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자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의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도들의 성경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과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뭐 존 후스와 위클리프와 또 뭐 존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세워놓으신 선생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주목해 볼 때 그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에 걸맞는 성경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여기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이 나타나고 있죠. 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고 난 다음 인성을 입으신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그때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자들, 우리들까지 보편적 교회 일원으로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인간 대표자로 중보자로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말씀이 여섯 가지가 나타납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첫째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절 한번 찾으셨습니까? 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 17장 전체죠. 이 내용 자체가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아들이 지상사역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면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듣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앞장에 16장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놓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죠. 듣는 말씀, 성령께서 듣는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이 사도들 및 영감을 받은 다른 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 말씀. 이게 바로 복음서나 서신서나 등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 영감에 의한 기록들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른 말씀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 1번, 2번, 4번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위격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듣는 말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간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으로 가시면 17장에서 성자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또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성자는 또 제 아들에게 그 말씀들을 주시죠. 그리고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즉 예수님에게 이미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말씀하는 것은 아들의 말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죠? 아버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성경 안에는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가? 원형적 말씀,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형적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자는 원형적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지요. 현시한 말씀, 매니페스트 이렇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말씀을 들어서 또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한 기록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요약된 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만 나타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말씀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게 되는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말씀들이 성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의 원형을 이루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원형적 말씀, 현시적 말씀, 그 다음에 동시발생적인 말씀,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번의 내용은 성경은 이런 면에서 어떤 말씀이냐?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독백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통에 따르면 본래 요즘에 저희가 교독을 하는데 사실은 교독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 좀 헤아려서 너무 듣기 때문에 교독을 하지만 본래 종교개혁 때는요 바이블 리딩 시간이 따로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읽어나갑니다. 그 말씀이 딱 끝난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예배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냥 읽는다 말하지 않고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릴 때 뭐 교장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뭐 때로는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훈시를 대독하겠습니다. 대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한다, 받들어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12번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했는데 주님은 항상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타나고 있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이룬다라고 말할 때 이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 말씀이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9장 5절에서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읽지 못하였냐라고 말했죠. 그죠? 그 말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의 권위를 하나님 그분의 인격성을 담지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3번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의 신실함, 의로움, 정결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의지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어디 해외에 어떤 일 때문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읽겠습니까? 하나의 그냥 종이 조각으로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탁이 있다면 그 부탁을 받아들일 때 그냥 한 사람의 참고 의견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경솔하고 너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그저 뭐 끄적끄적거리고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수면제로 여기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뜻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전제로 조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14번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위격 사이에 관계와 의사소통 방식, 이것이 성경 자체의 성격을 규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번에 나타놓는 바대로 삼위일체 위격들 사이의 상호 내재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각 위격들이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상호 내재합니다. 이게 이제 신비죠.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구분되어 있지만 너무나 그 가까움이 마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 그 말이죠. 무한한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위격이 구분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없는 상호 내재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면에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부는 그 말씀들 속에 계시죠. 그러나 말씀과 동일하진 않죠. 그러면 인격성이 상실되잖아요. 그죠? 세위격성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 속에 있기 때문에 아들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또 임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상호내재의 원형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배제한 성령의 말씀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보다 흔히 레마로서의 말씀, 내 마음에 확 부딪혀오는 어떤 불 같은 말씀, 이런 것들을 자꾸 성령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을 해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인격성과 상호 내재성을 다 해쳐버리는 말씀 이해 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추종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15번을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들 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전제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전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모든 말씀 속에는 일체성이 있습니다. 성부께서 하신 말씀, 성자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은 서로 상호간에 내재하기 때문에 다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제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자로부터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안에 아버지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지난주일의 말씀이죠.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무관한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이 성령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비주의적인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 해석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전제로 16번을 보시면 세 가지 말씀, 원형적 측면의 말씀, 그 다음에 현시의 측면의 말씀, 그 다음에 동시 발생적 측면의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형적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장 8절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원형적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들이 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제 아들에게 하는 말씀은 현시적 말씀이죠. 드러내 보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들은 말은 단순히 성자의 말이 아닌 성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화자,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의 연결 안에서 동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내재하기 때문에 동시 발생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17번으로 넘어가면 이 세 측면들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된 것인가?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 사이에 상호 내재에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 일체성을 갖게 되는 원형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시고 성자는 성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 아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개입해서 성부와 성자로서 들은 것을 다시 또 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위가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체성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로 계시는 바로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시의 관점, 곧 아들의 말씀하심. 아들이 성부로 더 들었던 말씀을 말씀하지요? 이런 면에서 현시의 관점, 아들의 말씀하심, 이 말씀하심은 그가 알리시는 어떤 내용,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원형의 측면을 전제로 한다. 당연하지요? 원형적 측면.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형의 측면은 제자들에게 특정한 형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느냐? 성자의 사역, 아들의 사역,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역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 사이에는 동시 발생 측면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은 서로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시 발생적이다. 그리고 동시 발생의 측면도 원형의 측면과 현시의 측면을 전제로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원형적 말씀, 그 다음에 성자가 성부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시 자들에게 전하는 현시적 말씀, 성부와 성자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하는 성령의 말씀. 그런데 이것이 각각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말하고 아들은 성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도 역시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래서 그 삼일체 존재 방식을 염두에 아시고 계시지만 성부는 영원전부터 그냥 계시죠. 성자는 성부가 낳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프로시드, 발출되신다, 나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서로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도 나온다고 말하니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성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 말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번을 보시면 이런 세 관점, 원형과 현시와 동시 발생의 관점, 이것은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듣는 자로 아버지 아들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아버지의 원형적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적 말씀입니다. 마치 성자의 말이 현시적 말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말을 들어서 말한다는 점에서 성령의 말은 곧 현시적 말이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성령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성령은 또 원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원형적 말씀에 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성령은 원형적이 될 수도 있고 현시적이 될 수도 있고 동시 발생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측면을 한 위격에 한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로울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런 형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항상 이렇게 성부의 말씀, 그 다음에 성자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내재하는 내재성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일체성을 이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은 그냥 한 위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의 말씀으로 또 봐야 되는데 그것은 또 일체를 이룬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세소로 나뉘는 지점에 가면 반드시 하나의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모아드리는 의식적 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의 하나님으로 모아드리는 순간 세위격으로 펼치는 의식적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안에서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세 분이구나. 아, 눈 세 보니까 한 분이죠. 한 분이구나 봤더니 그걸 잡으려고 했더니 금방 삼위로 흩어지는. 그래서 어느 한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20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르고 이해되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 각 위격들이 상호 내재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원형적 말씀, 현시적 관점의 말씀, 그 다음에 동시발생적 관점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또 상호 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분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아는 것, 곧 진리의 지식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해요.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진리신 하나님을 담지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말은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20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경의 목적을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으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념적 진리는 도외시한 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만 이루려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건주의자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지요.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막 부르짖으면서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양 집회 참여해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진리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없이 이런 일만 자꾸 하면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인식적 의미 차원으로 축소시켜버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실천적 삶은 도외시한 채 지식만 또 막 머리에 쌓으려고 하는 이런 또 주지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 교리주의자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 교리가 틀렸다고. 아, 그것은 그게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은 하지만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머리는 높아져가지고 뭐 교회 역사도 꿰고 있고요, 기독교 강요를 말하고 뭐 많은 고전들을 읽는데 그러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진리성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은 도외시한 채 효과 차원에서의 이 행동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 실용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늘 당신 봐라, 삶의 변화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느냐, 이런 식의 그래서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2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의 다양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일체성도 이런 면에서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각각의 목적들은 다른 것들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의미는 인격적 임재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의미만, 단순한 머리의 깨달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인격적 임재를 포함하는 그런 깨달음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은 실제적 효과도 산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진리를 알 때 변화가 일어나지요. 역으로 순종의 실천적 측면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인가? 인지적 행위, 즉 진리를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은 비교적 가깝게 제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3월달부터 올해 3월달부터 제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했잖아요. 청년들은 항상 지금까지 조모임 시간에 제가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고 그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청년부 모임 때 오후에 또 기독교 고전이나 여러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비교적 청년부 안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 안에 삶이 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금방 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삶의 변화는 자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진리의 내용이 들어와야 변해요. 내가 갖고 있는 완악함을 깨부술 수 있는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깨어지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의지 자체가 유약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엉뚱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제대로 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근거와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역으로 순종의 실천적 측면은 결국은 인지적 행위, 즉 진리를 아는 이런 것을 포함하는데 이런 반응이 합당한 것이 되면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예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상황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아직까지 다 숙지하지 못했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의 성경 해석의 근간과 틀로 잘 삼아서 어떤 성경을 읽어나가든지 그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저 성경의 저자가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주신 말씀이요, 성자께서 현시하신 말씀이요, 성인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고 늘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인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 말씀들은 곧 성부와 성자께서 주신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의 진정한 목적이, 말씀의 참된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여생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